오늘 저녁에 시대소망 2장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된 백성. 1차적으로 어느 백성들을 말합니까?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에는 꽤 아주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악 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는 모든 싸움의 규칙이 있듯이 이 선악의 싸움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규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공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정신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이 선악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단도 이 선악 간의 싸움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셔야 되고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선악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의 하나의 규칙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의. 뭐 공평한 것 혹은 정의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편벽대비나 치우침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꼭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치우칩니다. 제가 그동안 짤막한 기간이지만 연합회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이 공적인 일들을 다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공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올바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말로는 이제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상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은 올바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을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큰 숙제예요. 바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공입니다. 공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 공의의 선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 이익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피조물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의 싸움이 아주 더디고 또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된다 할지라도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아 홍수 때의 예를 보면 노아 홍수를 이제 사전에 노아가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빨리 돌이키고 이 짓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짓고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예고 혹은 경고를 했습니까? 얼마 동안 했어요? 12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120년을 그렇게 경고했지만 120년 전이나 120년이 지난 후에나 변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120년 전에 노아 식구 한 식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았었고 120년이 지난 후에도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습니다. 120년은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120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120년 줄 거 없이 그냥 방주만 다 지어지면 다 물로 멸망시켜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20년을 왜 참고 계시는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구속사업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그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눈높이. 예. 그러니까 선생 수준에서 가르치지 말고 이 학생의 눈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을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면서 이렇게 정말 이 답답하고 한심한 인간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이 선악의 싸움은 항상 하나님께 불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고 사단도 사람을 사용해서 싸우는데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더 쉽게 잘 들어요? 사단의 말을 훨씬 쉽게 잘 들어요. 그 사단을 대신해서 일할 용사들은 많은데 하나님 편에서 일할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리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 기가 막히게 죄인들이에요. 죄는 연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죄 연습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죄는 연습을 안 해도 그냥 척척 잘 돼요. 아주 전자동 죄인이에요. 연습 안 해도 그냥 척척 잘해요. 근데 선은, 의인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경건에 연습을 해야 조금씩 되다가 또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선악의 싸움에서 불리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단을, 죄의 세력을 완전히 다 그냥 묵살시켜버리고 파멸시켜버리고 억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을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공정한 싸움인지 철저하게 이 선악의 싸움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리하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라도 굳게 서서 좀 선하게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하게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들도록, 독재자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경절 한절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여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참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다. 너희를 향한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이 있다. 내가 안다. 내 생각 내가 안다.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고 싶은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싶다 이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에게 알리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원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 구원의 원리를 성소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상세하게 설명된 구속의 원리를 잘 보존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갔습니까? 이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 대답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우선 징계입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그들을 좀 채찍질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숨은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거예요. 거기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보여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종종 잡혀갔어요. 여기 시대 소망 2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 사람의 희생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왜곡한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흘러내려오면서 잘못 전달된 것이에요. 그 왜곡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의 희생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왜곡한 것이다. 이방 나라의 의식을 신실히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의 참뜻을 배웠으며 믿음으로 구주께 대한 허락을 굳게 잡았다.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를 그냥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그 신심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제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올바른 제사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도. 오늘날 이 땅에 이 우리가 남은 교회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외에 다른 많은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도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도 사단의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이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없겠지만, 이 교회 안에도 사단의 백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다른데도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개종하신, 개혁하신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들에게 우리의 기별을 개별적으로 가르쳐요. 지금 한 6-7명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배우러 울산에서 올라와요, 서울까지. 그거 한 시간 공부하러.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우리 개혁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정리된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특별히 우리 그 예내신 기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진지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자리를 빼앗기기 전에 우리도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강습회 시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제가 낙산사의 그 어느 한 강원도 그 낙산사라고 있죠? 어딘가 강릉인가요? 하여간 뭐 거기 낙산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언덕길을 그 어느 절 쪽을 향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왼쪽 편에 그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물이 새카매요. 근데 그 새카만 물 표면에 물 수면에 지름이 한 1cm 정도 되는 그 동그라미가 그 물 수면에 수백 개가 이렇게 동그란 게 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붕어들 주둥이에. 그 붕어들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주둥이를 물 수면에 갖다가 탁 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가까이 그 사정을 좀 아는 분에게 지금 왜 저러고 있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그 연 잎이 있죠. 연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연못에 꽉 찼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뿌리채 다 이렇게 뽑아서 한 4분의 3을 다 이렇게 걷어내는데 그랬더니 지금 밑에 있는 그 더러운 물 찌꺼기가 막 섞인 더러운 물이 막 이렇게 휘져가지고 물이 다 올라와서 물이 새까맣게 더럽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붕어들이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산소가 없는 거예요. 물이 너무 더럽게 돼가지고. 그래서 산소 마시러 공기에 있는 산소라도 좀 맛을 보려고 주둥이를 물 수면에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근데 거기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그 연못에 물을 대는 아주 조그만 샘이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내려오는데 그 옆에 물은 조금 뽀에 조금 깨끗해요. 그 샘이 막 내려오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수십 마리의 그 붕어들이 주둥이를 그 샘 쪽으로 갖다 대고 서로 그 맑은 물 좀 이렇게 입으로 주둥이로 좀 이렇게 다 보려고. 아,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탁하기 때문에 진리를 갈급하고 찾는 영혼들이 그 붕어들처럼 진리를 어딘가에서 찾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들고 나가면은 이 진리를 갈급하는 영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교회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두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상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의 지식을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깨우쳐주고 종말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일이 이 초림이나 재림이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무엇같이 임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밤에 도적같이 임하겠다. 이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겠다. 앞에서는 도적같이 임하겠다. 여기서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언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오시는 때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빛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한번 예언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다른 그 장로교회에 한 40년 정도 다니고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주머니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예언의 기별은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언이라고 하는 빛이 있습니다. 예언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의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깨우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 위해서 한 혈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태어난 인물이 아니고 혈통, 인간의 혈통을 빌려서 틀림없이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단은 이 혈통을 끊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왔어요. 그 하나의 단적인 예로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큰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 뭐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무엇을 만들자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벨탑이 아니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큰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흩어져 살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여 살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차곡차곡 다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저쪽 한 구석에 노아라고 하는 식구가 있었어요. 물들지 않은 노아라고 하는 그 식구들 때문에 이 완전히 다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면 여자의 후손 올 길이 끊어지는데, 아, 거기 하나 남아가지고, 그 노아의 식교에서 또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혈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탑을 쌓은 것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다 몰아다 놓고 한꺼번에 죄인을 만들어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혈통을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의 싸움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아이를 낳는 대로 다 죽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자만 남아요. 여자끼리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멸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바로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탄의 아이디어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멸종시켜버리면 여인의 후손이 나올 혈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단의 작전을 극복하고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이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라는 사실을 사단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두 살 이하를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이렇게 선악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의 중대한 이유는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는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왜 실패했느냐? 너무나 현실에 집착한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말해서. 하나는 일평민들이에요. 또 하나는 관원들입니다. 이 평민들은 이 관원들의 혹정 때문에 아주 흑암과 압박 속에서 늘 신음하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항상 이 현실적인 자유와 물질의 생활의 풍요한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권세를 잡으려는 관원들은 자기네가 그냥 다 장악하고 권세를 세도를 부리고 싶은데 로마의 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서속히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이 백성들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관원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네들을 살려주고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나 관원들이 다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고 오늘 우리도 신앙이 너무 현실 기복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 복은 대체적으로 이 영생과 구원의 복이라기보다는 이 육신적인 생활의 복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쫙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이제 사업이 잘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현실적이에요. 뭐 아이 문제, 뭐 사업 문제, 무슨 뭐 건강 문제 이렇게 그냥 그 좁은 범위 내에서 그런 기도만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심적인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를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지를 위해서 이런 좀 영적인 기도에 치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육적인 것에 치우쳐 메시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배 행사가 이 외형과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지금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모양을 내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참 그 예배를 많이 드리긴 하고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그것이 다 형식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양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폼을 잡는 일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재물의 의미보다는 재물의 양에 대하여, 그 분량에 대하여, 그 재물의 질에 대하여 이렇게 제사장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상징하고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뭐 이런 그런 진정한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 정신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데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니까 인간의 법칙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안식일 날 이게 콧물이 나오는데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닦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그걸 꺼내서 올리는 게 이제 일이다 이거예요. 일. 그런 것까지 다 따졌어요. 안식일에는 걷긴 걸어야 되는데 얼마까지 걷는 게 적당하냐.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정하는 것입니다. 오리까지만 걸어라. 오리. 오리 이상 걸으면 죄다. 그래서 반경 10리 안에 항상 그 회당을 지어놔야 됩니다. 안식일날 멀리 걸어가면 안 되니까. 10리마다 하나씩 해놓으면은 그 사이가 다 오리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렇게 많은 인간적 굴레들을 씌우기 시작했을 때, 정작 제사가 상징하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대소망 27페이지에 보면 유대인들은 1000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의식과 가정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메시아를 외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찬양했지만 그들의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드리고 반복하는 예배 속에서 그 예배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와서 찬미하니까 그냥 따라 부르고 기도하니까 눈 감고 식사해야 되니까 또 식사하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다 굳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누어주는 구원의 샘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여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샘물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남은 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남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노아라든가 이 특별한 남은 자손들이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요셉, 또 바벨론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또 바사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어느 구석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남은 자의 직분을 소수지만 늘 감당해 왔습니다. 말세에 남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도 남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알브젠스인들, 왈덴스 교도들, 위클리프, 허스, 제롬 이런 여러 사람들이 신실하게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남은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언의 기초에서 시대의 징조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는 예언의 기초에서 시대의 징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한 집사님이 그 친구하고 점 보는 사람 앞에 이제 갔어요. 그 친구가 아마 점을 본다고 그래서 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친구 점을 보고 있길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도 좀 봐달라고 그랬다고 그래. 나도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뭐 우리 선생 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보냐고 그러더래요. 전혀 모르는, 배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 같은 사람인데. 다 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부탁했대. 나도 한번 봐주라고. 그랬더니, 약간 역정을 내면서, 당신은 세상 일을 뻔히 다 보고 있으면서 뭘 나한테 봐달라고. 이 사단이, 예언을 가진 백성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예언을 가지고 예언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 믿으십니까? 예언상으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음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항상 어느 시대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합니다. 왜? 그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돕고 삽니다.
나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돕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오늘날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하여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진실하게 기다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재림의 복음을 이 소식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